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저씨가 혼자 밥을 먹는 게 전부인데 그걸 누가 보겠나? 배우 마쓰시게 유타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남성이 혼자 식당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출연을 제안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인기는 배우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2012년 첫 방영 이후에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 제작 중이니까 말입니다. 배우의 말처럼 남자가 혼자 밥 먹는 게 전부인 드라마가 이토록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땀 흘려 노동한 사람이 밥상을 마주하는 순간은 육체적 허기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시간이기에 사람들은 그의 먹는 행위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는 고독했으나 결코 고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 그런가 하면 4년 전 광장에서 벌어진 그것은 고독과도 미식과도 거리가 먼 그저 탐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단식을 피자와 치킨으로 조롱한 자들의 웃음소리. 먹는다는 행위가 단지 미개와 야만으로 연결되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행위는 먹는다는 행위의 반대편에 있을 뿐 아니라 육체의 허기와 영혼의 허기를 바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찍어 누르고 해체해가는 고통의 과정인지라. 한국당의 이런 대응이 강경한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죠. 단식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정치인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 몸을 축내면서 단식하는데 조롱당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면서 한숨을 내쉬었으니까 말입니다. 한때 46일을 자진해서 단식했던 한 아비는 그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빠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죽은 아이들을 오뎅이라 부르던 모욕을 참아냈으며 폭식 투쟁하는 일베들이 편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하여 자리도 깔아주었던 기억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누가 더 절박한가를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식하던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조롱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땅거미 내리는 저녁 시간.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는 고독한 밥상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 고독한 밥상이 더욱 소중해 보이는 건 왜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곧 발표한다던 북미 회담 장소와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테이블에 올릴 메뉴로 핵 말고 다른 것까지,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북미 회담이 그동안의 기대와 다르게 좀 삐걱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모실 분은 최근에 또 뉴스의 인물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바로 어제 귀국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예. 우선 뭐 이 문제는 좀 흔히 하는 말로 클리어하게 해놓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정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이제 기고문에 이렇게 내셨는데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좀 민감한 시기에 좀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앞서간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거기에 그 기고문에서 했던 얘기는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 북한의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 정상화도 이루어질 텐데 그런 예. 상황이 되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이다.
원론적으로 사실 제기될 만한 문제이긴 하죠.
아, 물론이죠.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던 건데,
예.
그게 왜 주한미군 철수론자로 이렇게 환치가 됐는지 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이 문제는 그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전에 주한미 대사를 했었죠. 아, 버시바오 대사라는 분이 저보고 예. 그 아티클 읽고 나서는 그것을 차라리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문장으로 바꿨으면 훨씬 나았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버시바우 대사의 조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 기고문은 쓰신 지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직전에 쓰셔서 내신 겁니까?
아, 그게 27일 날 이제 판문점에서 만찬 끝나고 돌아왔는데 예. 28일 날 아침에 Foreign Affairs 편집국장이 저에게 쓸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28일 저녁부터 29일 쓰고 제가 30일 날 이제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예, 예.
좀 급하게 쓴 건 급하게 쓴 거였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문특보에게 얘기를 넣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
예.
평화협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고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말씀에 전 동의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사자께 당연히 들어야 될 얘기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대 문제는 테이블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아끼고 싶다. 거기서 3만 2천 명이 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감축을 해서 돈을 아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한국에 요구해서 미국 돈을 아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방향은 이거였죠.
예.
그러니까 우선 America First,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미국 예산도 이제 줄여나가겠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3만 2천 명은 아니고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 계속 주한미군을 주둔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켜라.
예.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뭐 매년 거의 뭐 9,400억 정도 되니까 적은 예.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합의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워싱턴에 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강경파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을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던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강경파든 온건파든 상관없이요?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회의적인데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강경 온건에 관계없이 과거의 행태로 봐서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별로 해보지 않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런 북한 핵 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와
예.
관련돼서 가령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렇죠.
그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뭐 12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예.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뭐 제가 뉴욕에서 뭐 미국 외교협회,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아틀란틱 카운슬,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는 콜롬비아 대학, 뭐 헨리 키신저 박사도 많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든 아니면 바깥에 어떤 보수적인 인사든 뭐 상관없는데 트럼프의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회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트럼프는 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매우 쾌도 난마처럼 나갔었기 때문에 그러다 요즘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죠.
예.
뭐 그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걸 반대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걸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딱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 예,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히 그 초청장을 받고 5월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참모들의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회담의 장소와 일자가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의 이 저 얘기처럼 된 건데 이번 주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그 지난 금요일이죠. 그 백악관 관계자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예. 제가 그 문제를 그 친구 앞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장소 시간이 안 나오느냐 그랬지만 뭐 거의 다 돼 있고 발표의 문제인데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사이죠.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백악관 자체는 돼 있는데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뭐 시간보다는 장소가 이제 더 큰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장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트럼프의 얘기를 상당 부분 다 수용해서 큰 약속을 한다면 그건 판문점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싱가포르다. 그건 뭐 트럼프 말 맞다나 회담 중간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판문점 안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싱가포르로 결정되면 북미 간의 어떤 사전 회담이 잘 안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요.
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정상회담 지금이라도 안 할 겁니다.
아예 시작도 안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 그건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담이지
그렇죠. 예.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회담은 아니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 관계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판문점이 최적의 장소다. 그 이유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예.
지금 분단과 소위 전쟁과 종전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지금 판문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리고 판문점 왔을 경우에는 뭐 북미 회담도 열릴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잘 되면 남북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종전 선언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도 그만큼 더 앞당겨지는 거니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 지금 뭐 외신은 거의 뭐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판문점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전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
그게 wishful thinking, 제 희망적 사고 이런
건 모르지만은. 예.
저는 판문점에 서는 게 훨씬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예.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역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 뭘, 무슨 연관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할 땐 내가 킨텍스라고 하는 데 있었다. 3,000명의 내외신이 다 모였는데,
예.
싱가포르에 그런 장소는 없을 걸로 안다. 컨벤션 예. 센터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킨텍스 같은 데 3,000 넘는 외신,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특별한 공간이긴 하죠.
예, 그렇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들려서 한 말씀 한다라고 하면
예.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죠.
예.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보신다는 예. 건데. 한 가지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제 아까 한 80% 된 사람들이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려와 걱정의 핵심이 뭐냐면 들어본 바에 따르자면 트럼프가 대략적인 그 자신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중간 선거도 11월에 남아있고, 정치적 선전 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북한과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모호하게 해놓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사인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보니까 국무부, 에너지부, 그다음에 뭐 국방부 할 것 없이 다 팀이 구성이 돼서 상당히 밀도 있는 분석과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협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거 짚고 넘어갈 건 다 짚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어떤 문건을 채택하게 되면 그 문건도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짚고 넘어가고 미국이 손해보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볼턴이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보좌가 이제 그 양반이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저 화학무기까지. 그것까지 다 협상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CBID가 아니라 PBID라고 해서 영구적인 어떤 뭐, 이건 중간에 새로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폼페이오에 의해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그 소위 permanent, verifiable, 그리고 irreversible dismantling이라고 하는 것, 뭐 항구적인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불가역과 항구라고 항구성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거든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CB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아마 본인이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넣기 위해서 그걸 그 CBID가 아니고 PBID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핵 연구자까지 전부 뭐 해외로 보낸다든가 하는 것을 PBID라고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CBID도 다 CBID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CBID에서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폐기라고 할 때 불가역적 폐기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제조에 관한 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학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프로그램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볼턴이 생화학무기를 들고 나오고 물론 그건 한국 입장에서도 생화학무기까지 없앨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난감해하는 것은 그건 모양입니다. 이거 의지 없었는데 갑자기 들고 나오면 그게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 상대는 뭐 당연히 북한이고 북한은 또 마침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모든 뭐 협상이라는 것 정말 이게 세계의 협상이 될 텐데 세계의 협상에서는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거는 핵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세 번째로는 그쪽에서 전에부터 얘기했어요. 화생무기도 포함을 항상 시켜왔죠. 그래서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나와 있거든요. 핵미사일은 뭐 전통적인 의제고 지금 화생무기는 볼튼 보좌관이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고 다행히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번에 빠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회 쪽에서는 다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뭐 수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핵과 미사일에 주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인 화생무기나 또는 인권 문제도 이번 측에 제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미국의 소위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대략 종합해보면 미국 내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뭐 대략 만나본 인사의 80%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계속 제기되는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협상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전 신경전 수준은 아니죠.
신경전이라기보다는요. 예. 그거는 미국 사회 또는 미국 정계에서 요구하는 예. 사항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예. 파악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공식 의제로 지금 북한에 통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 물론 워낙 옛날 인물이기 때문에 키신저가 한 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정인 교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건네들은 얘기로는 너무 저 트럼프한테 올인하지 마라. 문 대통령은 이거 어떤 뜻으로 한 말입니까?
아, 그분이 지금 95세시거든요.
예.
근데 저랑 한 시간 이제 담소를 했는데요. 정말 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처음에는 뭐 제가 쓴 Foreign Affairs에 제가 쓴 글을 읽어봐노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다.
예.
대단한 일을 해놨다.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뭐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축하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중에 아주 흥미있는 대목은
예.
아까 우리 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예.
북미회담이 어려워지면 우리 남북정상회담의 그 결과들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쭉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예.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준비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걸 짤 때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략을 갖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쓴 글을 하고 또 다른 뉴욕타임스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포함되지 않는데 중국은 한반도 옆에 있는 아주 가깝고도 큰 나라다.
예.
그 가깝고도 큰 나라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 선언 과정에도 그렇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개입되는 것이
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북 미중 회담을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 문제는요.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의 올인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독자적 역할을 만들어 나갈 계획 그리고 중국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실 다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처럼 저는 들리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듣고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말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출되는 걸 그만큼 꺼렸다는 거겠죠?
네.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시계 같은 액세서리도 자제했다고 네. 합니다. 이들이 모두 내부 고발자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고발, 이게 오늘 주제인데 바깥에서 알기 어려운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걱정하는 게 앞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2013년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네.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42명의 내부 고발자, 법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는데요. 해임, 파면 같은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이 59.5%였습니다. 생계 곤란과 소득 하락 등을 말한 사람이 66.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 정도가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건데 이들을 좀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5개 특정 유형으로 보호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입니다. 또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도 보호 대상인데 방산비리나 주가 조작 등이 지난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 사례를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보고 싶은데 폭행, 폭언, 뭐 밀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내부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됩니까?
폭행과 폭언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수나 조세포탈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한항공 외에 다른 기업에서는 최근에 총수의 차명 계좌나 배임 횡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기업 비리 의혹들이 내부 고발로 이어져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 비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익 신고를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정작 공익의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군요.
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익 신고 건수입니다.
네.
2만 4천 건이 훌쩍 넘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보호 대상은 121건이었고 실제 보호로 이어진 사례는 39건이었습니다.
39건이 7년 동안 39건이라는 건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생계비나 아니면 법정 소송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구조금이라고 부르는데 2011년과 13년, 15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약 7만 9천 원, 그리고 2014년 20만 6천 원, 2016년 73만 9천 원, 그리고 지난해 8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지만 7년간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실적입니다. 이 통계들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그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 법에 그게 또 관련이 돼야지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고 건수는 몇천 건, 몇만 건이 되는데 구조금 신청은 또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이거 할 때 느낀 점은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전문가가 말리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좀 충격인데 그만큼 미비하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일본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도 제한적으로 보호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형법 위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영국은 1980, 90년대에 내부 고발을 묵살해서 대형 참사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당시에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폐쇄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더 넓히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네.
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비리, 사학비리, 근로기준법 위반을 넣자 빼자로 논란이 됐다가 결국 빠졌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단식의 끝으로 잡았습니다.
내일 끝난다면서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닷새째인데 어떻게든 내일 끝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종료 조건을 걸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천막 농성투쟁도, 노숙 단식투쟁도 모든 것을 적고 이대로 오늘 국회를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
예,
단식만 끝내는 게 아니라 국회도 끝내겠다.
그렇습니다.
예.
단식의 요구사항이 특검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건데요. 특검을 받지 않으면 그래도 단식을 끝내고 대신 5월 국회도 보이콧 종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4월 국회라고 해서 뭐 한 건 아닙니다.
예.
개점 휴업 상태였단 말이죠.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이거 말고도 민감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 문제입니다.
예.
민주당의 앞서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선 이철우 의원이 출마하는데 이들 4명이 출마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서를 제출하면 그만이지만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의원들의 사퇴서가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의결돼야 됩니다.
아.
그 의결 시한이 5월 14일,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 특검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5월 국회가 종료되면
예.
이 지역구들을 보궐선거 지역구로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비게 됩니다.
아, 그 보궐선거는 아예 그럼 저 지역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현원이 296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가 121대 116으로 5석 차이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강길부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그 탈당을 했는데 이 숫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현원이 4명 줄게 되면 118대 115석으로 3석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놓고 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5석에서 3석 차이로 줄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그냥 속말로 손해볼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현재 지지율도 여당이 높은 편인데 보궐선거에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다만 여당은 반대로 부담이 되는데요. 원래는 자유한국당도 그렇다고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수야 있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한 뒤로 강경한 분위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단식은 원래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저 드루킹 특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좀 복잡해졌습니다, 좌우지간. 예. 여러 가지 뭐 자유한국당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기자들이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렇게 보궐선거 문제까지 같이 엮여들면서
예.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저 문제 때문에 부담이 좀 된다라고
예.
답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위기는 곧 기회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너무 흔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저 표현을 올렸습니다.
예.
당이 늘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은 나를 불렀습니다. 태평성대했다면 자기들이 하지 나를 부를 리가 없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
예를 들었는데요. 광우병 파동 때 또 디도스 파동 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본인이 대선 후보를 맡는 등 역할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예.
홍 대표는 스스로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이 적임자이고 역할을 해왔다고 평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른 당내 인사들하고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에 실제 나서는 자유한국당에 일단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표 자체가 곧 위기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홍 대표의 거친 표현이 보수의 위기다라고 했었고요. 역시 경남지사 김태호 후보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평가가 너무 나가셨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
심지어 사선의 강길부 의원은 공식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표를 이유로 들면서 탈당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러한 대표 얘기, 즉 리더십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리더십의 위기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새 인물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보니 개개인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끝나기를 바란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안심 급구로 잡았습니다.
뭡니까?
오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위원장이 시장을 돌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시장 상인이 먹여주는 김밥과 떡볶이 맛을 보는 장면이 사진에 나오기도 했고요.
예.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지방선거 자체가 사실 관심을 별로 못 받으면서 고민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 등으로 원래 지방선거가 관심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본격적인 선거는 6일, 즉 어제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6일인 이유가 있나요?
안철수 위원장의 선대위가 바로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역사적인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자체가 관심을 못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면서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만 인식돼도 성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후에 그 정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둔다면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표현에 대한 논란만 있어서 오히려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다는 예보입니다.
예, 목소리가 이 모양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컨디션 조절도 제 책임인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